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그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가 약 3,000명가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배우협회에 등록된 배우도 몇천명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 3,000명가량 된 가수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가수는 몇십명 안되는 것 같아요. 또 몇천 명 되는 배우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배우는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 수천 명이 넘는 가수와 배우가 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인기 있는 가수나 배우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수라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배우라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에 맞는 가수가 있고 또 배우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것도 또 그와 같은 태도로 그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이고 이 66권에 적힌 성경 구절이 몽땅 다 몇 절이라면은 31,171절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구절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서점을 가봐도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성경 구절을 액자에 넣어서 파는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자에 넣어져 가지고 팔리고 있는 성경 구절은 사실 인기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구절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보면은 거의 모두가 딱 한 절을 적어가지고 액자에 넣어놨지 두 절 이상 적어가지고 파는 그런 액자를 제가 본 적이 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파는 걸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잘 적어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팔든 뭐 등에 붙이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시비를 걸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액자에 적힌 성경 구절이 딱 한 구절 뿐이다. 이걸 제가 좀 시비를 걸고 싶은 겁니다. 딱 한 구절이다. 제가 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적어서 걸어놓은 것을 시비를 거든가 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구절만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딱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 앞뒤는 다 떼내버리고 달랑 그 한 구절만 두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령 예를 들어보면 교회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구절이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에 목매고 있는 교회가 교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랑 그 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이 교회에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런 글을 프랜카드에 크게 적어놓고 주여 제발 이대로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정작 그 말을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뜻으로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 이런 얘기지 이스라엘을 부흥케 해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그런 말 했겠냐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그런 말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해서까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 이런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부흥되는 그런 부흥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두고 부흥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고 제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라도 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 이 말의 의미로 주의 일을 수년에 부흥케 해달라 수년 내에 제발 좀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그 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러한 그 배경은 다 잘라 먹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식으로 마음대로 그 말을 인용해서 갖다 붙이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뭐 이것만이 아니고 교회가 또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 집을 채우소서 또 이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도 그 말이 등장하기는 앞뒤 배경 다 잘라버리고 달랑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채워달라 내 예배당을 채워달라 이렇게 인용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 성경은 한 구절만 달랑 취해가 해석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어떤 구절도 그 문맥에서 따로 떼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구절은 더욱더 그렇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나 또 내 집을 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더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8절의 마지막은 생각하라 이런 말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는 듣고 보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 8절과 9절이 각각 생각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께 그 말씀드릴 건 옛날 고대 세계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하나는 헬라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두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구원을 행동하는 데 둡니다. 근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생각하는 것에 두고 있어요. 여기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 사고방식이고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제 구원의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내가 뭘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격이 달라진다. 이리 말하는 게 헬라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헬라적 사고방식을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것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뭔 소용이냐는 것이죠.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적 사고방식은 그 히브리 사고방식처럼 정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이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수준 낮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헬라 사고방식은 그런 것은 감정에 의한 행동일 뿐이라 이렇게 하면서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면서 내면을 가꾼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선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8절에 생각하라 이런 말로 끝나는 말이 생각하라 이게 앞에서 말한 대로 온다면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헬라의 사고방식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구절에서 이제 행하라. 이런 말은 바로 히브리 사고방식과 같은, 이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각하라는 것하고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냐, 아니면서 어떤 관계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인가,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은 사실 헬라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가 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생각이나 어떤 좋은 음악이나 뭐 시나 문학이나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은 내 내면이 가꾸어진다. 인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어떤 좋은 것을 갖다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뭐 어떤 문학이나 좋은 시 같은 걸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하고 막 그러면은 인격이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각이 그 사람을 점점 더 나은 생각으로 만들어간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이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경계할 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옳은 걸 생각하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헬라적 사고방식과 같아 그 말입니다. 현대교회가 강조하는 성경 묵상이라는 건 바로 이런 헬라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함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렇게 된 모습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묵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펴고 그날그날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적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을. 그런데 이렇게 그 묵상이라는 걸 하는 사람 그렇게 착각하는 게 무엇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한다. 내가 성경 오면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인정한다. 그렇게 성경 오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신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따져보면은 헬라 사고방식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 묵상이라는 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걸 자꾸 느끼면서 아 내가 뭔가 달라지는구나. 어제 내가 죄를 몰랐는데 오늘은 내가 이런 죄를 알게 되었구나. 아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이런 감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묵상을 하는 것에 바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너희가 옳은 생각하면 옳은 사람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너희는 됐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8절에서 말하기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은 참되면 무엇은 경건하며 무엇은 오르면 무엇은 경계하라 무엇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신자가 참된 것,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묵상을 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경건한 생각을 하고 있고 참된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자꾸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말할 뿐이지 우리한테 어떤 아름다운 글을 남겨가지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겠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는 게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 보면서 감상적으로 빠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듣기 좋은 구절이 있으면 야,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든다 이런 건 감상적이죠.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을 남겨가지고 우리 인격을 달라지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감상적으로 대하면서 그저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다 보니까는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은 성경일 뿐 따라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절대로 우리 묵상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고 골고다에 끌려가셨고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치우고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역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머리에 생각의 묵상의 도구로 생각의 도구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보탤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그거 우리는 다 됐다.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마치 8절 한 절만 따로 떼어놓고 바울은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그걸로 신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여기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죽자고 하십니다. 함께 죽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함께 해가지고 너도 죽은 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너도 함께 죽은 자가 되어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생각해 주는 것으로 멈춰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은 대로 살아가는 게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결코 바울이 말하는 바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비록 8절에서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9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9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8절과 9절을 함께 이해를 한다면 바울은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생각으로 멈출 것이 아니고 생각은 실천, 행동으로 나와져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베푸신 사랑과 자비, 긍휼은 결코 생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긍휼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생각으로만 멈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씻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과 자비 하나님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래에 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바울이 행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함으로 또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또 이 구절만 따로 띄어가지고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만 따로 띄어놓고 생각하면 당장에 아 바울이 행함을 가리키는 행이다. 행해야지. 이런 생각이 올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뭘 행해야 될지 뭐가 행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행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 나오는 것은 예수와는 거리감은 종교적인 행동 이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생각해 본다면 행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 되어져야 되고 생각은 행함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걸 생각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이건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실천해라 예수를 실천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착한 걸 생각하고 착한 일을 실천한다면 그건 세상에 말하는 도덕밖에 안 됩니다. 도덕을 가르치고 그도 실천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도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참된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세상의 도덕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정결한 것 그분께는 경건한 것, 그분께는 참된 것, 이걸 생각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볼 때에 그냥 약자를 야 불쌍하다. 내가 돈 얼마 내주고 도와주는 이건 세상의 도덕이고 세상이 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성경이 말한 착한 것, 경건한 것은 나를 그들 약자와 똑같이 나를 약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한, 그게 경건한 거라 그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약자로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약자다 때문에 약자인 저 사람이 나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머물러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생각은 나는 약자인데 실제 살아가는 것 강제로 살아가 버린다면은 그것은 결국 성경관을 먼 삶이 되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라 해놓고 행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보이라 증거하라 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목록을 나열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하라거나 성경을 보라거나 헌금하라는 이런 실천 목록을 말해가지고 이것들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대신 바울이 말하는 건 빌립보 성도가 자신에게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것, 그걸 행하라 이렇게 말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말한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어디를 봐도 바울이 말한 것에 뭘 하라는 이런 목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말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 그 말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걸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지 이런 생각 부지런히 하면서 묵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실제 남을 낫게 여기는 그 모습이 증거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이고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모습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의 겸손이고 온유한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것 그 전체가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를 지어야 된다는 것, 이걸 뜻하는 말이 바로 생각하라 행하라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신자는 그 모든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게 되어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생활을 조금 고쳐가고 수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삶의 중심이 아예 변해버린 새로운 삶, 이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생활에서 아 이걸 좀 고쳐볼까 저걸 고쳐볼까 이런 생각하지를 마세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좀 해볼까? 내가 성경하면 성경을 좀 봐볼까? 이런 식으로 고치고 수정해 가면서 아,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걸 고칠까 저걸 고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은을 베푸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 삶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마음으로서 세상에 너희가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뭐 눈물을 흘린다면 뭐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신자가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면 그건 뭔가 마음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예수를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그것이 눈물로 끝나버린다면 저는 그래간 눈물은 그냥 감상적인 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상적이다. 마치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아름다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나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는 눈물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뭔가 아름다운 글을 읽고 눈물 흘릴 때 그리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말을 가질 때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 나오지를 아니한다면 그냥 그것은 한순간의 감상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다만 감상에 젖어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 나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라, 성경을 눈물이 나더라, 예수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 이것 가지고 나는 믿음이 참 큰가 봐 이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눈물이 진심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나와지는 것이라면 그 눈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으로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으로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버린다면, 같은 행동이 나와진다면 결국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의 감상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뒤에 행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생각이 생각으로 몰면 안 된다는 걸 말한 것이에요.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예수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는 그 사람 진실된 성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자주 말하고 있지만은,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면은, 신자라면은 생활의 염려는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다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평강은 그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한다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평강이에요. 그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 빌립보 신자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에 그쳐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염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많은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예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성경을 이해한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아는 바 예수 그분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바울이 원했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즉시로 자기가 본 걸 잊어버린 사람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구절 보면은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평강을 누린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생각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린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 생각하고 뭐 예수를 생각하는 그 순간은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생각했던 걸 다 잊어버린다면은 결국 평강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부지런히 하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는 그런 게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여기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보니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TV 보면은 그 책을 읽기를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무조건 뭐 책만 많이 읽으면은 사람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한 헬라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었잖아, 그 말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그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신학서적이나 기독교서적을 즐겨 보는데 그걸 제가 말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인들 될수록 그런 좀 책들을 많이 보는 게 유익하다는 그 고민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좀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책에서 얻은 이론적인 지식에 만족해 하는 것, 이걸 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보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다른 책을 통해서 더 밝히 알아가는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론적인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책을 대하는 것은 좀 극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론적 지식에 만족하기 위해 책을 대한다면 결국 내가 생각하고 알고 마음에 둔다, 이것으로 그쳐버리는,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다, 내가 성경을 생각하다 그러면서도 성경과 반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관심이 많은데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무관심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고 피해야 될 모습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듣고 배우고 받고 보는 걸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배운 것을 머리에 잘 담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 안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신을 가르쳤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지 성경을 잘하는 신자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행동을 하라 이런 뜻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생각에만 두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증거되어지는 그게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야 그 말이죠. 그게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에만 있다면 어떻게 그것으로 주님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행동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아신다면 그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안다 안다 하면서 남을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못한 자를 여긴다면 그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생각은 은혜인데 행동은 은혜가 아니라 했을 때 이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행하라. 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에만 예수님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간 실제 그 생활의 인생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되어지는 실제 보여줄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이런 바울의 말에 깊은 의미를 두면서 예수가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2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우리가 생각에 생각을 또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작 내 삶은 예수를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고 이어서 행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생각에 갇힐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중심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를 보일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게을리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이 어떤 이유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멈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할 때에 주를 떼어놓고 행동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되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그 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뛰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저 이런 마음이었구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고 던져버릴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마음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이런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웃이 유익을 받는 저희로서 이 땅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